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사람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반응이 크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대체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걱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도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처음부터 율법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아주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한마디로 복음이었고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닐 정도로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반면에 예수님을 극도로 적대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종교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기득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가르치던 율법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삶은 자신들의 율법의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아주 불순한 삶으로 보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매사에 충돌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그리고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오늘 본문까지는 다섯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사건 속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항상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과 긴장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과 2절 말씀은 오늘 사건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과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이들을 주시하는 회당의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서 각각 한 번씩 세 번에 걸쳐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첫 부분을 보면은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첫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하고 있던 회당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하반절 첫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은 오늘 사건이 바리새인들에 의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이런 회당 속으로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셨다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의 자의적인 율법 해석에 대해 예수님이 정면으로 대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는 회당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정당한 해석으로 논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의외의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적인 반응이 오늘 본문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5절 말씀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은 회당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어떤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탄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0장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들을 향해서 왜 분노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평가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이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회당 한 구석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두고 바리새인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는 매우 상반되게 달랐습니다. 회당 안의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하나의 덫으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놓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잔인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 자신이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었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람을 어떤 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만큼 악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을 다른 목적의 도구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고, 동시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장면을 보고 예수님처럼 탄식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는 이런 일이 예수님의 분노를 촉발할 정도로 악하다는 것을 만일 우리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마음도 완악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면 말씀이 주어져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탄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분노하십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인간을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악한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까? 인간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들 중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을 정도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회당 안에 바리새인들이 수단으로 여겼던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향해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단으로 전락한 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수단으로 전락한 그 사람을 예수님은 회당 한가운데에 일어서게 하셔서 다시 하나의 인격체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단으로 전락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인 고귀한 인격체로 회당 한가운데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분노하신 두 번째 이유가 4절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는 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처럼 거룩하게 여기는 안식일이 과연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무조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믿었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날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통념을 예수님은 4절의 질문을 통해 정면으로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란 단지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일을 안 함으로써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며 그런 안식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느냐,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 피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우리들이 물어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은 무엇이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은 4절 말씀에 나온 대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이란 1차적으로 윤리나 도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에 대해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서두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이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악이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반역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며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들은 치유되고 우리들은 회복되고 또한 우리들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언제나 생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식일에 누가 선을 행하고 있으며 누가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누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있고 누가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은 바로 회당 안의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안식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에서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4절 끝에 나오는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에 대해 나 혼자만 잘 쉬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웃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을 주실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쉬라는 개인적인 선물로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 속에는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이란 나 혼자만 누리는 개인적인 의미로 축소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공동체적인 안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안식일의 의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의 바리새인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모습을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완악함이 너무나 잘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수호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안식일을 독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자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잠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반성의 침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침묵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침묵은 긍정의 침묵이 아니라 예수님이 틀렸다는 부정의 침묵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부정의 침묵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침묵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인의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침묵의 의미까지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탄식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그동안 안식으로부터 소외되었던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드디어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옳은 일을 행하자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 교우님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망각하고 있다가 사순절이 되면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순절이라는 한 절기에만 국한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토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감동과 은혜로 십자가를 만나기보다는 그냥 무덤덤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더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알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나 자신과는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너무나 막연한 십자가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 속에는 이미 십자가가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신 삶 속에 이미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삶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신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인간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당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삶 가운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삶이 먼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곳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셨던 삶의 과정과 예수님의 삶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는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지는 몰라도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만 그 십자가를 잉태했던 예수님의 삶과는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간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들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영성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삶으로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꾸만 멀리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화석화된 상징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여야 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을 부인한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배제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에도 우리는 함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참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간을 사랑하는 삶 속으로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하나의 절기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우리들의 삶이 만날 때만 우리들의 삶 속에 십자가가 항상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처한 곳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인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은 지식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재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재능으로 주변에 소외당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진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가난한 자를 사랑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줄 아는 눈만 갖고 있다면 캘커타는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캘커타를 지금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간을 사랑한 예수님의 십자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사랑한 예수님의 삶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인간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세상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세상이 인간을 얼마나 하찮게 여긴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와 함께 서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인간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인간을 사랑할 때 화석화된 상징물에 불과하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펄펄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삶과 우리들의 삶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